감사합니다. 예, 기쁨입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놓아주려 했던 빌라도는 군중들의 반감에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5절 보시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것을 그 아이로라고 해가지고 반복을 두 번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민중들은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알다시피 많은 민중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제사장들, 지금 로마 식민지 밑에 있어도 기득권을 행사하는데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면서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예수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관이 잘못됨을 지적받지 않기 때문에 없이 해달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없을지 몰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분을 팔아서 고집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16절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준다라고 말할 때 저희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넘겨주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말이지요. 1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물론 이 해골 크라니온이라는 말 자체는 두개골, 갈보리, 해골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어떤 모양이 두개골 모양이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한 거기에 사형 단두대가 있어서 해골이 굴러다니는 그러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여하튼 지간에 아무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하고요.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7절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도중의 일이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잠깐 보시겠다. 15장 16절 이후를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후를 보게 되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돌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를 넘겨주었을 때 이 넘겨받은 그런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끌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가 지어지는 그런 골고다로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이 있어지는데 여기 마가복음 15장 18절 보면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롱하면서 지금 그 예수를 끌고 가는 것이지요. 19절 보시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28절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는 받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형장에는 일자로 된 그 십자가의 기본 틀이 세워져 있고 예수님은 그 가로 그 일자의 가로로 된 그런 십자가의 틀을 지고 가기도 하는데 실제 그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이것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 군인은 일반 시민들에게 오리까지는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재량권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리를 가져가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어떤 법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거소를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키톤이라는 속옷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그 몸 위에 입는 그러니까 외투가 아닌 옷을 속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마가복음 15장에서 그 루프의 아비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루프의 아버지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애키치 않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때에 따라 애키치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누군가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을 우리가 애키치 않게 하게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는 조금 운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루포 이야기를 로마서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1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얘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세상 말로 운 나쁜 어떤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그런 대가로 자기의 아들은 그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내 의지를 넘어선 어떤 힘에 의해서 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또한 잠언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일을 가난한 사람이 자기 눈앞에 드러났을 때 그를 위해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다시 또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수의 왼편 오른편에 못 박힌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실제 이 두 강도 자체가 맨 처음에는 예수를 같이 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한편 강도는 다른 편 강도한테 너와 나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이분은 결코 우리와 같이 아니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상황구원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황구원이 아니고 상태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영혼구원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구원에서 죄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본 김에 마태복음에서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십자가를 지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44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둘이 같이 욕한 것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같이 욕했던 이 사람 중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일일이 말하진 않는데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한편 구원받은 강도는 창세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이 곰곰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차원이 다르다. 자기는 마땅히 죽을 것을 죽을 짓을 해서 죽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이 이 한편 강도가 최소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보세요. 강도가 나를 기억하면 언제든지 그 나를 기억하는 강도 위에서 먹을 수 있어요. 강도를 맞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에 의해서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좋은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있는 나라에 뭐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에 머무는 존재가 될 것이냐 자체가 구원과 관계 있느냐 관계 없느냐로 바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요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런 강도들의 어떤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 자체는 굳이 공관복음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이 다시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요한복음 자체는 공관복음에 비해서 40여 년 뒤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같은 내용을 쓸 필요가 없고 사도 요한이 그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만 다른 각도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쓰여진 것도 있지만 쓰여지지 않은 것들이 쓰여진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1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가 T자형이 있고 십자가형이 있는데 죄 패를 붙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조금의 팻말을 붙일 수 있는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학자도 많고 실제로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T자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T자형이든 십자가형이든 그것은 뭐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셔서 자기 역할을 다 하신 그런 형을 받으셨다. 이것만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지요. 유대의 왕이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을 때에 그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 마가복음 15장 부분에서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이것까지도 시비를 건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보게 되면 23장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잠깐만요. 아, 그냥 그 요한복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보시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관행적으로 히브리 헬라 로마말로 써놔가지고 그 사람의 죄명이 무엇인지를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꾼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21절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는데 자칭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더 이상 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말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는 풀어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입장에 못 박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지만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빌라도의 화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23절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는 꽃, 그러니까 그 한 그 바느질 없이 한 통으로 된 것을 이 호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그 돼 있는데 여기 이게 그 옷을 취하며 네 깃에 나눠 네 분기소로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학자마다 원래 이 그 겉옷 자체를 4등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잖아 있긴 한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옷을 입는 것은 그러니까 그 겉옷 전에 속옷 위에서 아래까지 있는 이 속옷을 통으로 그 바느질 없이 통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지금 이 속옷이라고 번역된 키톤이라는 이 단어 자체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속옷 위에 겉옷이 있고 또 이 허리띠 자체는 그들에게 허리띠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겉옷을 허리띠로 묶는 것이 있고 머리에 쓰는 그 두건 자체가 있고 신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허리띠를 하나 그 다음에 겉옷 하나 머리 쓰는 그런 두건 하나 신발 하면 속옷 빼놓고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네 개를 하나씩 나누어서 겉옷을 누가 갖느냐, 머리에 쓴 수건을 누가 갖느냐, 신발을 누가 갖느냐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팔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든지 이것이 이제 일단 그때 당시에 사형 집행을 나간 병사들이 그런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24절 보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이것 자체는요 속옷이 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찢으면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또한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게 되면 통으로 된 그런 속옷, 제사장 옷같이 생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격이 비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옷 자체를 찢지 말고 제비 뽑자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가질 것인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도구를 만들어서 제비를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게 뿜는다. 그러니까 뭐 그 머리에 쓰는 것, 허리띠, 겉옷, 신발을 각자가 하나씩 가져가고 그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 겉옷 속에 입는 옷,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과는 약간 다른 거예요. 겉옷 속에 입는 그런 옷 자체를 지금 여기서 이 겉옷을 말했기 때문에 속옷을 따로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그 논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보시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 나와 있는 것 자체에 그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죽게 만들었을 때에 그 죄인들이 입고 있던 그런 옷가지까지도 자기들의 전리품,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은 그렇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의 무엇까지도요? 성경 말 그대로면 겉옷과 속옷, 신발, 아무튼 예수님에게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재산 가치를 다 취하는 것이 세상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 자체는 그 지금 나중에 또 보시게 되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20장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옮긴 걸 보았다라고 하는 블레포 자체는 자발적인 관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보긴 보는데 아주 세밀히 보는 건 아니지만 예수가 그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있는 어떤 시체라도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본 거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이돈이라는 건 똑같이 보이지만 우연한 응시라는 말이거든요. 보다가 보니까 보는 거고 블레포는 의도적으로 본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맨 처음 목격한 인간은 누구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다.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 자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한 사람이 제자들보다 더욱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 목격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 성경 보게 되면 그 도망간 사람들도 있는데 모친 이모 되는 글로바의 아내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예수 곁에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것 자체가 실제 역사 속에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장이거든요.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물론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도 요한이 그 원만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만큼 성격이 좋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맡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뭐 몇 년 동안 모시다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말이 끝나고 바로 그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신 것 자체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은 누구의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라고요. 루포의 어머니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최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격을 운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을 최소한 갖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심정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그 십자가 그 형틀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제가 보내준 톡이 있지만 이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서는 이 팔목을 끈으로 밧줄로 묶고 발 밑에 또한 거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 단을 만들고 손에 못자국 발에 그 발도 끈으로 묶고 해서 이 손발을 통해서 피가 빠지면서 머리에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고 그런 의학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형 중에서 가장 그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주지를 않고 다른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을 했다라고 자료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29절 보시면 거기 신포도주라고 이 되어 있는데 신포도주라고 하기보다는 포도식초라고 보면 되거든요. 포도식초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목마른 것을 어느 정도 조금 뭐 갈증을 다 해소했다기보다는 입이 목마르니까 그 입술이 바짝바짝 타니까 그것을 조금 적셔줬다는 말이거든요.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했지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 자체가 창세기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골로새서 2장 17절 16절 보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정해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십계명에 써놓기도 했지만 이런 역사 속에 그 6일째 되는 7일째 되는 그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하면 일주일의 첫날이지요. 주일 월요일은 주 2,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토요일은 안식일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실제 이 안식이라는 것 자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안식일 날은 세상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을 구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오게 되면 안식일이 자기한테 주어지기 전에 세상 속에서 안식일을 먹을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씀 양식을 이 땅 속에서 구한 자만이 그 안식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지으시는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되어 있지요. 자, 일곱째, 안식이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안식이 복. 그러면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복이라는 건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말이고, 이걸 그 창세기 2장은 그대로 손을 잠깐 띠를 띄시고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시고 창세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5장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라 하겠어요? 평지설교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니까 의미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산에서 전했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아니고 일반 다른 이방 국가들이 보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굳이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지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었다는 건 마음의 상태를 가르침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런 말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들의 상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형태든지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천국이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주어져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른다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시네, 이런 걸 안다라고 하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확립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안식날을 복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삶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 삶을 거룩이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뭐라는 거예요? 없는 세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지체라는 그런 언어를 써서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통이요 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은 손, 발, 몸통, 뭐 어떤 이 지체는 너와 나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됨이 없다. 손을 위한 것이 발을 위한 것이고, 발을 위한 것이 손을 위한 것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요.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세상적인 안식은 7일째의 상징적인 안식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글쎄요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부와 성자에 있어서 성부가 하는 역할이 다 끝나고 이제 누구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2장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돼 있지요. 이 여호와라는 그 야훼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요드해 바브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거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출애굽기 잠깐 넘어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야 돼 있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센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아직 그들에게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미리 보였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 섭리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튼 이 정도 선에 머문다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전능의 하나님 그 정도 수준에 머문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6장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다라는 말 자체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 여호와라는 말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이 여호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여기 그 여호와라는 것이요 요드해 바브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AD 7세기 이전에 마소라 학파의 학파에 의해서 그 자음의 모음 기회가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요드해 바브해 그런 것만 있었지 이 요드해 바브해를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말하면 야훼 영어의 철자로 말하면 야훼 뭐 이런 걸로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마소라 학파가 나중에 모음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지금 주어진 것이지만 원래 이 성경은 읽을 수 있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세상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있죠. 그러면 세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던 그런 입장에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상태를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요드의 바부의 하나님의 뜻을 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일러준다라는 이런 말 여호와라는 그 말 자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알고 있는 그런 이집트의 형용문자라든지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러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예를 들면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에 히브리어로 받았겠어요? 이집트어로 받았겠어요? 당연히 이집트어지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히브리어로 써지긴 했겠지만 히브리어는 BC 9세기 정도가 가장 오래된 그런 문서로 발견이 되어지고 보통 BC 7세기 정도에 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BC 1500년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게 하고 이집트의 문화와 글을 배우게 만든 건 하나님이 최소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세상의 문자를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애가 도움이 되겠지요.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은 돼 있는데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지잡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다 라는 말이거든요. 용어는 똑같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마귀라는 말이거든요. 이 마귀라는 건 내 생각을 내가 추구하는 걸 돕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그 존재가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너한테 있게 하지 말라. 뭐 의역했을 때는 그렇게도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부처를 안 믿어 무엇을 안 믿어 하면은 계명을 안 여긴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알고 있으면 그게 다른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뭘 좇아요? 세상을 좇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고 벗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좇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을 풍속을 좇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일 때 이걸 구약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는 똑같은 의미에 하나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헬라 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모세한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너한테 여호와로 나타났다 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소리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조목조목 알려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문자를 주어서도 그 문자의 의도가 제대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있지요. 요즘에 신문을 보면 젊은 그런 세대는 한문을 상당히 사용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자를 읽을 때 해독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신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성경 또한 전체를 모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성경 문학적 표현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진리의 성령을 선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지 않는 그 3년여의 이 시간은 땅에 뭐를 안 내는 것과 똑같다고요? 비를 안 내린 것과 또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지 문자에 매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말씀을 강같이 토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세요. 계시록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넘어가서 보시면 12장 부분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찍힌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여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가 나온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남자를 낳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시록 21장 가게 되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중에 조금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신랑에 의해서 단장되진 뭐라고도 보고요. 성도다,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는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러면 용이 땅으로 내어쫓겠다는 건 마음속에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무엇이 쫓겨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것. 사람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자리를 점거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여기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1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 자체를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 태워서 내가 너희를 꺼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약의 실제 사건의 표현을 영적인 표현으로는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했지요. 여자의 뒤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러면 뱀이 물을 토는 건 어떤 물을 품는 거예요? 동물 그런 그 독이 있는 물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뭐 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잡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것. 전부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사람의 계명, 윤리 도덕적인 측면, 윤리 도덕으로 구원을 이루자. 윤리 도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윤리 도덕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준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윤리 도덕은 목적이 아니라 윤리 도덕은 부산물처럼 그의 삶에서 뭐라는 거예요? 나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부산물처럼 나온다라는 말 자체는 목적이 아닌 것들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할 근거가 못 돼요. 부산물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 삼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모은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말씀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끌림을 받은 것을 은혜로만 여겨라. 그리고 어떤 삶이 윤리 도덕적인 삶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이건 계시록적 표현인데 갈라디아나 이런 데 표현으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죠. 너희가 잘도 먹은다고 말해요. 용납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무지무지 속이 상한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도 용납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게 인정될 만한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로마서 7장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다만 목적이 아니고 부산물로 우리한테 와졌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짚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것은 도우려고 돕는 게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은 여자가 먹지 않는 그런 뱀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삼은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더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예를 들면요, 천국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 가면 나중에 무지무지 행복한 것, 그런데 그 행복이 남이 나를 수발들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이름만 천국이지 전부 섬길 생각은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인데 그런 쪽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17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마태복음 7장에 바다 모래에 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지요. 근데 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선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선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옳고 너희는 그러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싸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자체는 벌써 잘못된 거라는 말이거든요. 반석 위에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사람은 남과 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심정만 있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긴 문이 열리게 돼서 알게 되어졌을 뿐이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저요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성부는 역사 속에 예수를 보내주는 곳을 보라는 거예요. 저요 안식은 지지만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서에서도 원래 창세전부터 히브리서 4장 잠깐만 넘어가서 보시고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보장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킨다고 말했지요. 자기 역할은 이제 누구한테요? 예수와 성도들에게 넘겼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넘겼는데 안식일날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안식일날 미리 싹 따먹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두둑노거든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겉으로는 안식에 계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안식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진짜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안식이 완성됐지 안 됐어요?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러니까 거기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지요. 하늘들과 땅 자체가 창조되어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는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의 세계가 있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안식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존재들만이 사는 이 세계 자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에리하여 혼, 사람의 생각과 영, 하나님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 사람의 육체의 본성, 무엇이 내 육체의 본성이고 무엇이 사람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기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은 육신이 분명히 본능적으로는 이 땅에서 쉼을 갖지 못하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쉼이 안식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5절과 요한복음 15장, 12장 2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런 말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자체를 역사 속에서 다 이루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육을 벗는 순간 안식이 완성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일러주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쥐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것 자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세상 속에 뭐라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